1절 우리 앞에 놓인 경주입니다.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네. 예. 1절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주에서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나 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 시간 주의 영께서 죄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또 참된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동일한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네. 우리 앞에 놓인 경주입니다. 믿음으로 살며 좋은 평판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란 증거를 얻은 구약 성도들의 본들을 제시한 바울은 동일한 환난과 고난에 찬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은 성도의 목표가 아니라 출발이며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믿음의 삶은 구원받은 후부터 달려야 할 경주와 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떤 면에서 군인의 삶과 같아서 치열한 전쟁터에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온 힘을 다해 경기를 치러야 하는 경기장의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마라톤 선수나 권투 선수 또는 레슬링 선수의 모습이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경기자로서 운동선수로서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경기장의 관람자들, 그게 아마 관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안히 좌석에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며 소리를 지르는 박수부대가 아니라 힘을 다해 뛰어야 하는 선수들입니다. 그것도 우승을 위해서, 우승을 향해서 달려야 하는, 그렇게 뛰어야 하는 선수들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가야 됩니다. 그러므로란 말씀은 11장 전체에 걸쳐 나온 믿음의 성도들에 대한 결과, 그 믿음의 성도들에 대한 기록의 결과를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란 접속사는 항상 성경이 그 핵심 어휘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란 책이 돼요. Therefore로 이루어진 책이란 말이 있습니다. Therefore로 이루어졌대.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시대에 이렇게 믿음으로 간 인물들이 있었다는 사실만 우리에게 나열해주는 것으로 끝맺지 않습니다. 그러므로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 우리에게 줄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 역사적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초로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무엇인가 배워야 할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 않고 12장 1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이 바로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까지 하는 거예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미 자신들에게 주어진 경주를 마치고 우리에게 믿음의 자취와 본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란 구약성도 전체를 다 말합니다. 이들의 수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 꿇고 온 이스라엘이 배교한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 7천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듯이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에도 이 흠정의 성경이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이 북한 흠정의 성경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교회마다 몇 박스씩 기증해가지고 북한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두부공장 차려가지고 그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거예요. 이 성경이 북한까지 들어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북한에 이 흠정지 이번에 스터디 바이블도 들어가고 이번에도 많이 들어간다고요. 깜짝 놀랄 일이죠. 깜짝 놀랄 일이에요. 하나님 어느 시대에나 어떤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사람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구름 같은 증인들이야. 구름 같은 증인들. 그렇게 많다.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야. 하나님 어느 시대에나 자신의 일꾼들을 돌보시고 자신의 양들을 돌보십니다. 성육신 이전의 성들이 예수에 대한 희미한 진리의 빛을 보고도 세상에 주는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모두 감당했다면 십자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생생하게 보는 신약 성도들은 결국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이 내주하심을 우리 몸속에 입고 있는 그런 상태의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믿음의 경주를 수행하는 일은 구약의 어떤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나은 환경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실제적인 경건의 자극과 도전을 받고 깊은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이미 앞에서 살펴봤듯이 구약 성도들의 삶이 결코 관념적이거나 철학적이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들의 삶은 실제적이고 실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경건서적이나 기독교 신학이나 철학을 남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본을 남겼습니다. 실제 삶의 본을 남겼습니다. 아벨은 바른 희생물을 드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본으로 남겼습니다. 바른 예배에 관련된 바른 예배에 관한 고찰 이런 책을 남긴 게 아니라 바른 예배가 뭐고 바른 희생물이 뭔가를 자신이 그 본으로 남겼다. 삶으로 본으로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참된 예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주는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을 들림받은 거죠. 노아는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 방주를 지었고 건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요소는 출애굽한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습니다. 사자굴과 용광로로 기꺼이 들어간 이들의 믿음은 결코 관념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철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인 뭐가 아니었다 이거죠.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활력이 차고 넘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위대한 어록을 남기지 않았고 믿음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지표는 책을 남기지 않았고 자신의 사상을 전수해서 교육해야 할 그 제자나 학교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학파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산 삶의 간증과 자취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의 행위들을 성경 속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읽고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믿음으로 산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동일한 믿음의 영을 지냈다면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시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날리며 시므서 기자는 구약 성도들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육상 경주자, 육상 트랙의 선수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여러 차례 경주자로 묘사하고 자신 역시 경주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경주자라면 우리에겐 출발선, 이 스타트 라인이 있고 결승선, 피니쉬 라인이 있습니다. 경주자들은 모두 스타트 라인과 피니쉬 라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출발선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결승선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입니다. 우리가 경주자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코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코스를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이나 전미 육상선수권 이런 걸 보면 선수들의 각자 자신의 트랙이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수 각자 자신의 트랙이 있어요. 남의 트랙에서 달리면 안 됩니다. 침범해도 안 되고 자신의 트랙이 주어진 걸 볼 수 있어요. 마라톤 역시 42.17km의 코스가 주어져 있습니다. 대회 주최 측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코치들과 선수들은 미리 와서 코스를 답사하고 비슷한 경기 환경, 비슷한 지형을 연구해서 연습을 하면서 작전을 짜고 어디서 힘을 내고 어디서 천천히 달려야 하는 등의 완급 조절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기후가 어떤지, 풍향이 어떤지, 풍폭이 어떤지 이런 걸 다 점검합니다. 만약 정해진 코스를 벗어나서 목적지로 가는 지름길로 달린다든지 가로질러 달리면 그건 실격입니다. 대회 주최 측에서 정해진 그 코스, 그 길로만 달려야 됩니다. 다른 길, 다른 방향으로 달려서 낸 기록은 다 무효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시골에서 나왔는데 중학교 몇 주년 기념회가 그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면회의 큰 잔치처럼 이 체육대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면민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운동회에서 출발해서 후문을 해가지고 쫙 해서 그 한 바퀴를 돌고 지금 다시 그 학교로 들어오는 길이었는데요. 감독관으로 파송 하면요. 참 기가 막힌 꼴을 말. 그 우승이 황소 한 마리 이랬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전했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중간에 가다 자전거 타고 달린 놈, 오토바이 타고 달린 놈, 숨어 있다가 옆길로 새가지고 뛰어놈, 별의별 놈이 다 있어요. 사이사이 사실은 도장 찍는 놈 다 만들어놔가지고 이제 그 감사하고 감사한 줄 모르고 그래요. 뭐 먼저 들었다고 만세부로 들어오는데 그거 다 실격이죠. 상품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어차피 그 뭔 걸 못 드니까 그래가지고 막 야, 그 식으로 한번 해보니까 참 별의별 반칙과 파울이 다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별의별 반칙과 파울이 다 일어나. 제 주최체에서 정해진 그 코스 그 길로만 달려야 돼. 그 길로만. 그 좀 길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숏컷이라 해서 그냥 뭐 사선으로 달려버린다든가 그러면 다 실격이다 이거죠. 육상 경기는 말이죠. 어떤 경기보다 사실 규칙이 적은 경기입니다. 규칙이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정해진 코스로만 달리면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복잡한 룰을 익히고 숙지해야 할 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규칙이 거의 없다, 그죠? 뭐, 스코어를 내는 법이 있다든 뭐 그런 것도 없죠. 뭐, 작전을 면밀히 해야 되고 이런 건 다 별로 없는 운동이, 그런 게 거의 없는 게 육상 경기, 경기 규칙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믿는 이들은 이 믿음의 경주라는 선수들은 말이죠. 말씀을 믿는 믿음 외에 어떤 규칙이 없습니다. 세상의 존재는 어떤 종교보다도 더 단순하고 쉬운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보다 쉽고 단순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이 종교도 이거보다 단순한 종교가 없어요. 지켜야 할 절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반드시 엄수해야 할 의식이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신학적 규례라면 구원받은 후에 일생에 딱 한 번 행하는 침례와 성도들 가운데 모인 가운데 행하는 만찬이 전부입니다. 육상 경기만큼이나 단순한 것이 신앙 행활입니다. 육상 경기의 유일한 규칙은 그냥 정해준 길로 달리는 겁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길은 의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주의 길이라 주의 길. 이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나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달려야 할 길로 정해주신 길입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그 길로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어디로 달리냐요? 사람 어디로 달리냐? 누구의 길을 따 주의 길을 따르고 주의 길 평강의 길로 의의 길로 달리지 않습니다. 사람들 어디로 달리냐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소리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했어요. 보소리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했습니다. 발람의 길. 탐욕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발람은 욕심,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 주신 말씀 있는 걸 다 저버린 사람이죠. 발람의 길을 따르더라. 오늘 대부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자본주의가 고대 발달한 이런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서구 유럽이나 대부분 다 발람의 길을 따릅니다. 주의 길을 따르는데 발람의 길을 따라요. 바른 길을 저버리고 뭐라고요? 보소리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면 그래서 지금 점점 주님 주신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베드로서 2장 2절에 뭐냐면 세상은 악독의 길을 따른다 했습니다. 유다서에는 믿음의 길 내지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간 사람의 예를 들어놨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세 명이 나와요. 세 명.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간 세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가인, 발람, 고라입니다. 이 3대 길 잘못된 세 명의 3대 악인이죠. 어쩌면서 뭐 아주 악해서 악인이 아니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저버린 그런 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이에요. 그 육상 경기는 어떤 경기도 규칙이 좋은데 정해진 코스대로만 달리면 된다. 일단 정해진 코스대로만 달리면 돼요. 그럼 늦더라도 어쨌든 완주는 되죠. 정해진 코스로 달려요. 둘째, 육상 경기는 개인 경기입니다. 가장 개인 경기예요. 개개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입니다. 개인이 서는 거예요. 내가 서고 내가 한 일을 내가 하나님께 회개 보고하는 것이지 누구 남의 뭐 업적이나 남의 삶이나 남의 뭐를 내가 보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남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육상은 축구와 농구와 같이 팀을 이루어 사는 단체 경기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달리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각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거의 전부가 자신의 문제고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남 탓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탓할 것도 없고요. 교회 가서 누구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잘못되면 남의 탓을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핑계와 변명거리를 찾고 거기로 전가해버립니다. 그건 아담의 본성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범죄할 때 그랬어요. 이브가 그랬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첫 사람이 그랬단 말이죠. 근데 육상경계란 것은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뛰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남의 길에 걸림돌을 두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뛸 때 조심해야 되고 남의 길에 걸림돌을 두지 말라요. 로마 13장 13절에 그런지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우리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는 사람이 없는지 판단할지니라. 남의 길에 걸림돌을 두지 말라요. 고린도서 8장 9절에도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악한 자들에게 결코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하는 짓이 남과 힘 빼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 다시 개인 경기인데 그건 자기만 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말라 이거. 자신의 길만 신경 쓰면 그만인데 남의 길이 더 좋은지 더 나쁜지 관여하고 거기에 걸림돌 놓는 것은 반칙입니다. 반칙이. 육상 경기에는 비싼 장비나 갖춰야 할 도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스키 타러 간다 어때요? 스키 장비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만만치 골프도 좀 치기 골프 당장 누가 저보고 어떤 목사님이 운동을 너무 안 한 것 같으니까 자기가 테니스를 좀 치자는데 당장 내가 테니스 라켓이 얼마지 그 생각부터 하고 테니스 라켓은 얼마지? 테니스 한 대 끊는 데 얼마지? 뭐 테니스 여기 가 뭐 얼마지 그죠? 뭐 그거 싸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얼마 전 딱 하면 뭐 장비가 있고 뭐가 있어야 돼요. 시설이 필요하죠. 장비와 시설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만든 기계나 장비로 승부를 내는 것이 아니면 육상경기는 이 사람들이 만든 기계나 장비로 승부를 내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자신의 힘과 훈련, 흘린 땀으로 경기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그 경기에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술 먹고 남의 피우면 이러면 끝장나는 거죠. 장비에 의존할 수가 없단 말이죠. 당장 뭐 타격을 한다 해도 총이 좋아야 돼, 일단. 뭐 활을 만든다 해도 뭐요. 시력도 좋아야 되지, 뭐, 이 장비가 좋아야 돼, 일단. 장비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중국이요, 세계 탁구를 대표할 때, 라켓을 돌출나바라는 걸 중국이 개발해가지고 세계 탁구를 완전히 대표했어요. 그건 뭐, 얼마나, 탁구가 얼마나 가벼워요. 그게 착착 달라붙어요. 그러나 또 치면 얼마나 스피드가 가속이 나는지, 유럽이 애들 키가 크고 팔이 길고 해가지고 탁구 라켓이 완전히 유럽 애들 잡으면 이거 완전히 커버가 다 되기 때문에요. 유럽 애들한테 동네 애들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중국 애들이 조그만 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게 보니까 뭔데 이기냐 했더니만 러버가 달라요. 장비 하나로 끝장이 난 거죠. 이제 그다음부터 뭐 다른 나라들도 다 막 만들어냈지만 말이죠.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장비가 절대적인 역할을 많이 한다. 하지만 육상경기란 건 말이죠. 신발을 제외하고는 어떤 장비가 없습니다. 뭐 심지어 마라톤에서 맨발로 우승한 사람도 있어요. 기록에. 아예 신발 안 신고 맨발로 우승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요즘이야 뭐 세계적 스포츠 회사들이 마케팅을 위해서 좀 더 가볍고 편한 신발을 제공하고 바람의 저항을 줄이고 뭐 땀을 잘 흡수하는 운동복을 제공한 등 육상경기에도 상당히 그 경기 외적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하지만은 어느 스포츠보다도 그래도 이 현존하는 어느 스포츠보다도 장비의 역량이 거의 없는 것 거의 적은 것이 육상경기입니다. 거의 없는 게 육상경기 대부분 그래요. 특히 달리기는 뭐 장비 거의 없다 이거죠. 믿음 생활 역시 그렇습니다. 출신이나 성배나 지역이나 학력이나 경제력이나 권력 등과 같은 그런 외적 요소와 거의 상관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경 외에 어떤 다른 장비가 필요치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거나 대학 교육이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유학을 떠나서 더 배움을 얻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무지한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줄 알고 그런 것들을 구하는데 시간을 다 써버립니다. 그런데 시간 다 써버리고 정력을 다 쏟아버립니다. 성경의 원어를 배우면 한글로 성경 읽는 것보다 더 믿음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는 시간에 차라리 한글 성경 줄줄 읽는 게 훨씬 더 믿음의 경주란데 힘이 영적 영역이 길러진다 이거죠. 지구력이 길러지고 손발력이 길러집니다. 그런 시간 없다.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뭐 신학교를 졸업하면 믿음이 더 좋아지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이 지역별, 성별, 학력별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올림픽 보십시오. 미국을 비롯한 경제력이 강한 나라들이 전 종목을 휘잡습니다. 그렇죠? 전 종목을 휘잡아요. 인도도 인구가 뭐 10억 가까이 되지만 인도가 미국한테 못 당하잖아요. 희한한 인구 더 많아도 스포츠라는 게 보니까 그냥 단지 스포츠가 아니더라는 거지. 왜 스포츠 과학이라 그래서 뭐 상당히 뭐 외증이 많이 차지하더래. 그런데 단 한 종목만은 이 나라와 상관없어. 그게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나라와 상관없어요. 미국 선수가 마라톤에 우승했다는 걸 들어봤습니까? 미국은 마라톤 우승 못합니다. 그럼 주로 어디가 우승하는지 아세요? 뭐 케냐, 중남미에 중남미 아니면 아프리카입니다. 걔들 우승해요 그 애들이. 응? 그것도 한국 선수도 가끔 우승하잖아요. 응. 아시아 선수들 해서 정말 못할 거 없고요. 일본은 아주 뭐 마라톤 강국이었습니다. 한동안. 한동안 마라톤 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뭐 마라톤은 이거는 뭐 그런 게 필요치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최고로 잘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나 뭐 여기 유명 스포츠 지하에서 신발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벼운 신발 만드는 게 그게 그 정도 제일 잘해줄 수 있는 게 마라톤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뭐 거기 뭐 스포츠 과학이 뭐 필요 없다 이거죠. 누구나 어느 때나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을 대라 그러면 달리기입니다. 누구나 어느 때나 돈 안 드는 건 달리기예요. 골프를 치려면 골프채를 사서 골프장으로 가야 되죠. 누가 좀 가르쳐줄 코치 하나 필요하죠. 어? 또 미리 골프 연습장에 가서 스윙 연습이라도 한번 해야 됩니다. 매우 간단한 운동이라고 생각할 때는 탁구만 해도 뭐 배드민턴조차도 말이야. 라켓과 공이 필요합니다. 라켓 공이 필요해요. 그리고 약간의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달리기는 아무 데서나 어느 때나 가능합니다. 달리기한테 뭐 필요한 게 없다 이거지. 운동장이 없으면 길을 따라 뛰면 되는 거고요. 안에 마당에서 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의사들은 운동하세요 그래요. 그럼 무슨 운동하면 됩니까? 모르면 아침 저녁으로 가볍게 조깅부터 하세요 그래. 제일 간단한 운동 그거기 때문에 그냥 뛰세요. 그게 운동하라는 뜻은 뛰란 뜻이에요. 뛰라. 운동하세요 이만은 뛰란 뜻이야. 아침 저녁으로 운동 좀 하세요 이만은 뭐예요? 레슬링 하란 말 아닙니다. 골프 치란 말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뛰라는 거예요. 집 주변부터 뛰라 이거 뛰라. 돈 드는 거 없고 뭐 장비 없다 이거죠. 운동 하나 사서 뛰면 되는 거죠. 뛰면 돼요. 못 뛰겠거든 좀 빨리 걸어라 하잖아요. 아무 장비도 기술도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 시간에 비해서 운동 효과가 가장 높은 그 운동이 뭐냐면 그게 달리기입니다. 육상경입니다.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 등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뭐 투자 대비에 대해서 효과가 가장 큰 것, 가장 자기에 뭐 돌아오는 게 많은 것, 어? 그 달리기를 하다 자기 몸에 가장 운동 효과가 많이 나타나듯이 이런 것이 내 믿음에 가장 효과가 높습니다. 내 믿음에 가장 효과가 높아요. 다시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날리며 합니다. 여러분 뭐 이소부하나 뭐 어떤 어린이 책동화 아니면 초등학교 소설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나오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나와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보면 토끼는 달리다가 한숨 자버리죠. 한숨 자버리고 반면 거북이는 느리지만 꾸준히 달립니다. 그럼 누가 이겨요? 거북이 먼저 거북이 이긴 거 나오죠. 토끼는 뭘 보고 경주를 했습니까? 결승선 안 보고 거북이를 쳐다봤어요. 거북이는 뭘 보고 달렸나면 토끼를 안 보고 토끼가 자든지 뭐 뛰든지 말든 무조건 결승선을 보고 달렸어요. 뭘 보고 달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끼가 결승선 보고 달리고 그냥 결승선 보고 결승선 달려 가야 되는데 거북이를 보니까 뭐 한참 뒤에 있잖아요. 응? 한참 뒤에 있죠. 뭐 잘못 본 거죠. 우리는 형제들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자신을 비교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서로 경쟁시키거나 비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요한을 경쟁 상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말씀해 주시자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베드로는 다 듣고 나서 느닷없이 뭐 할렐루야 아멘 하든지 뭐 제게 힘을 주시옵소든지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답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렇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든지 뭐 믿습니다 하든지 기본적으로 말이야. 그 베드로가 주님이 이제 네가 장차 늙어서는 이제 젊어서 네가 마음대로 다녀서 늙어서는 남들이 너의 손을 묶고 막 띠띠고 다니리라 하니까 이것은 어떤 죽으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미리 처지로 보여주신 것이냐 뭐 이런 말씀 있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 다 듣고 나서 주여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까 그러죠. 요한 보면서 주여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데 뭐 나는 생각했으니 그러지 마시고 이 사람 좀 가르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베드로가 관심, 베드로가 이 사람은 하고 관심을 보이는 이는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보다, 자신의 할 일보다 요한의 미래, 요한이 할 일을 하는 일에 더 관심이 있었고,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다는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마음이 더 많이 쓰였습니다. 베드로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랍니까? 요한복음 21장 22에 주님께 무슨,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시죠.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와 경쟁심으로는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영적 생활의 핵심은 사랑이지 시기와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웃이나 옆에 있는 형제들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목표점 결승선을 마음에 두고 뛰어야 됩니다. 표제를 마음에 두고 거기 눈을 고정해야 됩니다. 하늘 주실 황금을 바라보고 거기에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어? 난 목회 이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됐냐. 누구는 어떻게, 같이 목회 시작하는, 나 같이 안수받은, 나 같이 신학교 졸업한, 누구는 어떻게 됐냐.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교회보다 내가 좀 크지, 그 교회보다 내가 좀 낫지, 아, 그 쓸데없는 생각이죠. 목회는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어요. 아, 제가 교회가 하도 작잖아요, 우리 교회가. 늘 물어, 뭐, 수요일은 몇 명 나옵니까? 한 명 나옵니다. 이러면 뒤집어져요. 한 명 나옵니다. 우리 가족 중 한 명 나오면 뒤집어진대. 아, 뒤집어지는 것도 좋지만, 큰 위로와 자기가 큰 위로를 받았다는 목회자도 많아요. 아, 난 거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느껴. 아, 이거 한 명 누구 하는, 나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마다 이걸로 위로를 받는 교회가 많다는 거 알았어요. 아, 요 목사가 뭐, 한 명 두고 하는데, 뭐, 이거는 내가 보니까 상당히 위로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로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할 통해서 위로, 그 사람들 위로를 주더라는 거예요.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실제로. 사실은 뭐, 윤 목사님 교회 몇 명이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꼭 물어봐요. 꼭 물어봐. 꼭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하냐, 이거. 꼭 물어보고 또 하나, 그,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내가 이야기한 걸 들으면요. 다 은혜 받다. 위로를 얻고 은혜 받다. 왜? 은혜 안 받을 수가 없지. 왜? 하나님께서 딱 한 순간에 자기, 그냥 알죠? 그냥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도우신가 뭘 되는구나 아는 거죠. 그 영적 생활의 핵심이 이 달리기라는 게 말이죠.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 주님을 보고 뛰는 것이지 옆을 보고 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100m 달리든 1000m 달리든 10000m 다 마찬가지죠. 어떤 옆을 보고 뒤를 보고 뛰겠어요. 그게 경주 기본이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실 상글 바라고 거기에 관심을 쏟아야 돼요. 베드로가 요한을 마음에 두고 달릴 필요가 없듯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우리는 자신을 추천한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려 하지 않으라. 누가 자신을 추천한 자들이 꽝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려 하지 않는다. 오직 그들은 자신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나니 지혜가 없도다. 누구를?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 판단하고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런 비교의식, 경쟁, 시기심 이런 건 영적 생활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겁니다. 믿음의 주요 운영자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달려야 하는가? 성경은 잘 달리도록 성도에게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을 말해줍니다.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라.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라. 무거운 짐을 진 채 잘 달리는 이는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든 무거운 짐을 지어놓으면 잘 못 달리죠. 육상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복장은 최소한 간편하고 가볍습니다.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해서 성도가 가족이나 교회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란 말이 아닙니다. 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는데, 아유, 내 이제 뭐 가족 부양 못하겠다. 뭐 이런 건 말도 안 되죠. 우리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무겁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말은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야. 그건 우리가 수행해야 할 일이죠. 그게 경주인데. 그분의 명령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주신 짐과 멍에는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3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했어요. 기도하는 일이나 말씀을 듣는 일, 뭐 교회 집회 참석한 일이나 여러 가지 뭐 어떤 일들이 어렵거나 무거운 일이 아니다. 힘든 일이 아니란 겁니다. 이런 것들은 벗어버려야 할 짐이 아닙니다. 이건 짐이 아니에요. 그렇다 믿음의 경주자들이 벗어버려야 할 무거운 짐들은 뭐냐요? 모든 무거운 일을 벗어버려야 해요. 무거운 짐이란 것은 자신의 불법을 말합니다. 시편 38편 4절에 내 불법들이 내 머리 위로 넘어갔으니 그것들이 무거운 짐 같음으로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나이다. 내 불법들이 뭐라고요? 무거운 짐 같음으로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나이다. 불법들이 짐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면은 바로 무거운 짐은 불법들을 벗어버려요. 불법들은 겉봉해야 난리. 내가 지기에 매우 무거운 짐이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홀로 우리의 모든 짐을 감당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벗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맡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주께 던져서 맡기라. 잠언 16장 3절에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베드로서 5장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를 돌보시느니라. 시편 37편 5절에는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맡기 할 게 뭡니까? 내 짐, 내 일들, 그렇죠? 그게 참 무거운 짐이에요. 그걸 다 맡기래요.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하를 품고 믿음의 길을 달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달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오기로 내가 이 교회 다닌다. 이건 있을 수 없다. 내가 오기로 이건 주님 이건 있을 수 없는 소리예요. 땅으로 한다. 이거는 신앙회화이 아닙니다. 신앙회화 아니에요. 신앙회화는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지 깡으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로마 12장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진노하심에 맡기라. 주님께 맡기란 겁니다. 이 모든 무거운 일을 벗어버린 것이 첫째 달리는 첫 번째 준비 요건이죠. 아니 달리기 시작 안 한 겁니다. 달리기 전에 해야 될 일이에요. 달린 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거고. 둘째, 우리를 얽어매는,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라. 쉽게 얽어매는 죄. 죄란 죄는 다 우리를 얽어맵니다. 심리학자들이나 상담가들은 죄의 기준을 바꾸거나 그 표준을 낮춰줌으로써 죄악으로 고통받고 당한 심령, 신음하는 혼들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해줌으로써 위안을 주고 평안을 얻게 해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책임이 내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기인한 것이고 환경의 문제라고 함으로써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참 성격이나 그 사람이 악하다 그러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자랐다 하나님.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 환경 탓으로 하는 거죠. 뭐 교육 문제라 그러든지. 그래서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풀어주려야 돼. 때로는 죄악을 실패나 실수나 사소한 허물이나 누구에게나 있는 본능이나 사람의 연약함이나 심리적 문제 등으로 겪는 일시적 현상 등으로 이 합리화해줌으로써 자신을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진단과 결과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죄가 떨쳐지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죄악의 결과들을 어떻게 떨쳐버리냐 이렇게 떨쳐버릴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생의 책임을 떠넘겨주는 일을 합니다. 전생에 뭐가 잘못돼서 지금 이 꼴이 났다고 전생으로 떠넘겨. 이건 완전히 뭐 전생으로 떠넘겨주는 이게 할개를 치고 있어요. 성도들은 성경적 죄의 정의를 심리학적 용어로 바꾸거나 사회적 책임이나 사람 환경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죄의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한 쉽게 나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떨쳐버리려면 나를 얽어매는 죄를 쉽게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려면 첫째 약속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7장 1절에 그러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약속들을 가졌은 즉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약속들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대요. 둘째, 죄의 고백입니다. 고백이 컴패스예요. 요한에서 1장 9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오로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백을 욕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요구하면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죄들을 그냥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하는 그냥 자백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들을 자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2편 3절 5절에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어야 나이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죄를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다. 언제 뭐 했을지 자백하리라. 자백했을 때 주께 죄를 자백하는 일은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아주 잘 드는 가위와 같습니다. 싹둑 끊어버린다. 나의 울거면 모든 것을 매듭을 다 끊어버린 게 이게 자백입니다. 하임 잘못했습니다. 간단히 I'm sorry. 내가 오늘 뭐뭐뭐를 했으니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자백하면 죄들을 다 뭐 떨쳐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자백은 죄를 떨쳐버리면 뭐예요? 셋째, 예수의 피로 쉽게 우리를 얽으면 죄를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빛 가운데 걸으십시오. 요한에서 1장 7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고 만약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립니다. 넷째, 꾸준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씻겨주는 물과 같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거룩함이나 정결함을 보지 못하고 온갖 더러움을 보게 되는 것은 그들 속에 말씀의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회뿐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가정은 불신자들의 욕을 먹습니다. 성도들의 개개인 역시 불신자들에게 거룩함이나 정결함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멀리한 채 말씀을 마음속에 풍부히 거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인내로 달리라. 어떻게 달리느냐.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모든 무거운 일 벗어버리라. 둘째는 죄를 떨쳐버리라. 얽으면 죄를 떨쳐버리라. 셋째는 인내로 달리라. 경주한데 필수적인 요소로 살아가 인내입니다. 인내. 지구력이라고 그러죠. 마라톤은 지구력.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가 인내입니다. 좋은 마음밭의 소유자라도 말씀을 받으면 인내로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경주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성도들은 갖가지 난관을 만납니다. 주님이 정해준 코스에는 오르막도 있고 평지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햇볕이 등에서 비칠 때도 있고 앞에서 비칠 때도 있고 머리 위에서 비칠 때도 있고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피니시 라인은 너무 멀어서 이 길이 언제 끝날지 감이 오질 않습니다. 실제 마라톤 선수들의 말에 따르면 뭐 35km까지가 인간의 한계라 그러죠. 그럼 35km부터 42.7km까지 한 7.7km 약간 남짓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뛰는 거라 뭐 무의식적으로 그냥 자동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피니시를 아니는 것이 언제 끝 그때부터 언제 끝날지 감이 안 온다. 그냥 뛰는 거예요. 의식에 넣어야 사라져 버린다 그렇죠. 성도의 삶도 그래요. 언제 끝날지 감이 오질 않습니다. 때론 지치고 힘들어 보이고 포기하고 싶은 욕구도 생깁니다. 하지만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가 보면 21장 19절에 너희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하셨고 로마서 8장 25절에도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내로 기다리라 뭐 인내로 달리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내를 가집니까? 인내는 부모로부터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성품이 아니고 내가 뭐 해병대 출신이라든지 뭐 특수부대 출신이라서 몸의 훈련을 통해서 단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훈련을 아무리 극기 훈련을 받고요 지옥 훈련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마음까지 거기에 마음까지 단련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까지 뭐 가끔 자신감은 생긴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그 인내를 성경이 말한 이 믿음의 인내를 가지는 건 아니다 이거죠. 육신의 훈련은 믿음의 인내를 못 가집니다. 그럼 어떻게 인내를 가지요?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참을성과 인내심이 유난히 강한 사람들이 몇 있지만은 그건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런 타고난 기질이 아니지.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라고 해도 인내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냐? 인내를 주는 책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곧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라는 성경이 주는 인내. 그래서 인내 누가 주는 거예요? 성경이 주는 거예요. 성경이. 나의 부모가 주는 게 아니고 뭐 사관학교 훈련이 주는 게 아니고요. 극히 훈련장에서 훈련으로 주어지는 인내가 아니다. 성경이 주는 인내라. 부전히 성경을 읽고 말씀에서 난 믿음을 소유하면 그는 누구나 인내의 소유가 되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야, 선교의 사람도 엄청 급해 보이고 막 덜렁덜렁 돼 보이는데 아주 인내심이 있다는 놀라죠. 어떻게 선교에 주는 인내를 받은 거죠. 인내를 주는 또 하나는 뭐냐? 환난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했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환난을 주시는 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 속에 인내를 이루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이루어서 이제 달리게 하는 거죠. 그 인내로, 그 받은 인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내로 이제 참고 견디고 하는 그 무엇을 다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인내로 달려라. 넷째는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야 됩니다. 달리는데 견는 줄 하지 말고 앞에 놓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목표가 없이 달리는 것은 허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로 달려야 될지 모른다, 그죠? 골로새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냐고. 목표 없이 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해진 것이 있어야죠. 목표는 달리는 방향을 정해줍니다. 달리는 방향과 목표가 있을 때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떨쳐내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본실로 여겼습니다. 이전에 내게 즐거움을 주던 것이 지금 영적 생활을 해야 하게 되고 달리는데 큰 손실을 끼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에 즐겁던, 즐기던 습관, 취미 등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전에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전에 내게 즐거움이 되었는데 이게 믿음 생활을 하려는데 상당히 이게 손실이 되더라, 혼해가 되더라. 그건 다 떨쳐버려야죠. 그런 것들이 내게 하나도 없다면 말이죠. 그런 경주자가 아니라 경기장에 찾아온 관전자일 뿐입니다. 관객이에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6세기 헬라 철학자 피타고라스,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하죠. 수학자, 철학자. 옛날에 뭐 헬라 철학자들은 말이 철학자지 뭐 다방면에 철학, 의학, 천문학, 과학 뭐 이런 다였죠. 요즘은 한 방면 하나만 해서 박사하게 봤지만 옛날에는 박사하면 넓을 박자죠. 전 분야를 다루죠. 통합적으로. 이 사람 수학자이고 철학자고 천문학자였는데 이 시기 6세기까지 사실 이 올림픽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로마 황제 칙령으로 이제 폐지가 됐는데 그러다가 근대에 이제 프랑스의 구텐베르크인가? 구텐베르크 백작에 의해서 이제 다시 올림픽이 이제 부활한 거죠. 다시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전에 6세기까지 이제 피타고라스 때 이 올림픽 경기 아주 성행해서 항상 마을마다 도시마다 올림픽 선수를 양성했어요. 왜 자기 마을의 고장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달리기든 잘하는 사람 올 때도 뽑아가 훈련시키고 한 게 그때도 이미 아주 성행했던 거죠. 왜 그러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시작되기 전부터 배에나 보면 여러분 나오죠. 전차경이 딱 나오죠. 그게 전부 다 레슬링 같은 게 전부 다 있었던 거죠. 인생은 올림픽 경기와 같다. 상을 타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뛰는 사람은 극소수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음료수를 파는 자들은 들어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앉아서 구경한 것 외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랬습니다. 올림픽 경기장을 딱 자리에 보면 인생 올림픽 경기가 같은데 상을 타면서 있는 힘을 다해 뛰는 사람은 극소수죠. 실제로. 근데 가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장사꾼들 나서 구경꾼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면 팔로다 하는 사람 있죠. 야구 사이가도 그렇고 축구 사이가도 그래요. 교회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믿음 생활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요. 교인들 상대로 장사해 먹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음료수 팔러 교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 음료수 파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앉아서 목사 어떻게 설교 하나 구경해요. 그 교회 구경 한번 하고, 다른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한 주간 살았나 하고 구경꾼, 구경하러 와요. 그 이제 관람료 내는 게 궁금하는 거야. 오늘 잘 봤다. 아, 미리 주고 구경해야 되나. 후불이냐 선불이냐 해가지고 그냥 뭐 내지 뭐 이런 내는 거예요. 응? 그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왔을 때 성전에 장사꾼들이 즐비했듯이 오늘날 교회 내에도 비즈니스를 위해서 오는 장사꾼들이 수두룩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습니다. 마치 연극이나 영화를 관람하듯이 교회에서 설교자의 설교와 찬양대 찬양을 구경합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의 만나가 잡담을 나누고 돌아갑니다. 우리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교회극장이라고 그래요. 오늘 교회극장이라고 그래요. 교회극장. 우리는 모두 이전에 구름 같은 증인들이 그랬듯이 그들의 증거를 받아서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얽어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 떨쳐버리고 인내로 달리고 목표를 향해 보고 달려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의에 태어나신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시편 19편 5절에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기를 기뻐하는 힘센 자 같도다. 경주하기를 기뻐하는 힘센 자들. 우리 주님 이렇게 달리셔야 됩니다. 경주하기를 기뻐하셨다. 이거. 3년 반 동안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든 모습은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종의 모습이었고 피니시라인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주님은 한 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온 도시와 온 회당을 도시며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다른 고을로도 가리되 이거였어요. 자신이 친히 가보지 못한 도시들은 그 고을들에는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경주하기를 기뻐하는 힘센 자같이 달려갈 길을 마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선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여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마지못해 달린 것이 아니라 앞에 놓인 목표를 보고 달렸고 상을 바라보고 기쁘고 즐겁게 달렸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즐거움을 보고 기쁨을 바라보면서 달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기뻐하며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고루가인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위원을 다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마음속에 결합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저희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를 기도합니다. 아멘.